여러분, 이렇게 설교자가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기 이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궁금해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만의 비밀인데요. 저는 요 단에 이렇게 나올 때 이 주머니에 안에 있는 걸 다 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실수로 가져올 때도 있는데 의식적으로 다 빼요. 휴대폰도 다 빼고 나오면서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8분쯤에 휴대폰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나중에 천국 갈 때도 다 놓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기특한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하지? 준비는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끝내 나오기 직전에는 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약간의 포기 섞인 생각을 하고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읽었던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특별히 28절 같은 경우는 많이 암송되는 구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지금 잠깐 보시겠어요? 수고하고. 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암송. 자,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다시 저를 보시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어떤 주석가는요, 이 구절을 이보다 더 인간적이고 다정다감한 곳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구절을 대할 때 익숙하기도 하고요. 이 구절만큼 신약성경에서 위로가 있는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28절, 29절, 30절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그저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우리 큐티 학교 다니신 분들 아시죠? 큐티의 첫 번째 발자국인 우리 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해석과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꼼꼼히 읽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늘 처음 대한다라는 마음으로 암송했던 것도 다 있고 한번 처음 대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시면 28절,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무엇인지. 자, 한번 다시 한번 석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본문을 정직하게 읽으신다면 약간 의심스러운 질문들이 자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일어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내 멍에를 메라고 합니다. 이런 멍에가 뭐죠? 당시 멍에는요 소 두 마리 위에 이렇게 나무 판잣대기 같은 것을 멍에라고 했습니다. 짐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러니까 짐을 짐지고 왔더니 그 짐을 가지고 쉬게 해주겠다고는 하고 또 짐을 지지 말라고도 안 하시고 새로운 멍에를 주시고 새로운 짐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쉬게 해주시겠다. 이게 뭔가 주님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제가 첫 번째 들었던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우리 현실적인 질문. 뭐죠? 뭐 멍에가 있다면 알겠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주님이 따라가는 길이 쉽고 가벼우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쉽고 가볍지만은 않던데요. 쉽고 가볍지 않을 예화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쉽고 가벼웠던 예화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난 정말 주님 따라가는 길이 아, 이렇게 쉬워? 잘 따라갈 만한데? 라고 생각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어려웠던 이야기, 무거웠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제자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핏 보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갈 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겠지. 혹은 그 짐 내려놔라. 너에게는 짐이 전혀 없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가지만 사실 이 본문 가운데는 그런 말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짐을 져주시겠다든지 아니면 너희의 인생의 짐, 믿음의 짐, 신앙의 짐이 전혀 없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초청해 놓으시고 그래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이 주었던 율법의 짐은 내려놓을 수 있어. 하지만 내 멍에가 있어. 또 다른 짐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처음 요구한 모습 무엇이에요? 짐진자. 짐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게 나타나고 싶고요. 좀 성공하고 싶고요. 그렇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유명한 어구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언어 속에 늘 존재하고 있고요. 뭔가 앞서가야 되고 득세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요. 미국에서는 한 20, 30년 전에 무슨 뭐 거룩한 자 운동, 기독교 우파 운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 좋은 기독교인들을 저기 국회로 정치권으로 많이 파송하면 나라가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치권에서. 근데 지금 미국의 정치. 하나님 나라의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던 자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너희들의 모습 뭐냐? 짐진자. 여러분 짐진자는 어떻습니까? 짐을 진 자는요. 땀을 흘릴 수밖에 없어서요. 멋진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백마 탄 왕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고요. 마치 아직 숙제를 다 못 끝낸 학생처럼 아직 오늘 하루의 일과를 그 일당을 받는 그 일꾼이 자신의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지 못해서 전전긍긍되는 그 일꾼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멋지게 박수 받으며 멋진 하얀 수트를 입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그런 수트를 입고도 일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신앙을 갖는다 내가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특별하다 나는 유별나다 나는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여기를 쳐다보느냐? 나는 올라간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겠다. 뭐요? 일상으로 땅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땀을 흘리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쫙 올려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 됩니다. 나는 유별나게 되고 난 특별하게 되고 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일에서부터 제자의 길이 시작된다는 말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정면으로 대척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대는요 나에게만큼은 적어도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국가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요 이 생계와 이 발전을 위해서 다 매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다소 희생을 당하더라도 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미덕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되어서 전체주의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독재도 나타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제는요,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그 에너지가요, 개인에게 집중되어져서 이것이 폭발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 수치 문화와 딱 연결이 되면서 절대로 얼굴 팔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절대로 남에게 뒤지지 않겠다. 입신 양명, 이것과 결합을 하면서 개인이 이 집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한 지나친 집착,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매우 병폐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이제 어떻습니까? SNS에 좋아요가 눌리는 것이 마치 주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나는 특별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해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는 자는 일꾼으로, 짐진자로, 땀을 흘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멋진 자의 모습으로 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1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요. 저는 우리 이런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게 된 이 특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 중에 하나고요. 뭔가 원대한 일을 우리가 할 필요 없고요. 성부, 성자, 성령, 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저스티스 리그 만들어서 내가 원더우먼 역할하고 주님이 슈퍼맨 역할 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대가 다 어려워지고 있고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신앙을 버리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고요. 대학 가는 지금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젊을 때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을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얼마 전에요, 한 동료 후배죠. 후배 목회자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뭐 그 친구는 지나간 얘기로 해서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에 참 잊히질 않아요.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목사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뭐 나중에 목사님 목회를 하실 때 어떤 좀 그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제가. 뭐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사역에 특화되신 분, 청년 사역에 특화되신 분, 강의를 잘하기도 하고, 그렇죠? 무슨 선교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 분, 특별한 철학이 있거나, 저는 뭐 사실은 뭔가 특별한 하나의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다가 마음속에 좀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어? 라는 좀 포기가 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평생 목회하는데 불쌍한 목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나를 그저 통로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저 그래서 평생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풀어야 할 숙제, 우리가 못 풀 숙제, 고개 조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능력 부족해서 일을 다 못 끝내서 주님, 이거 도저히 제가 풀 수 없습니다. 제가 어깨가 무거워서요. 주님, 이 짐을 다 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좀 대신 져주세요. 제 한 발자국도 지금 못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제 짐 좀 대신 져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복된 믿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셔서 어떻게 하시나 자, 29절 이제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한데요. 2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짐진자의 모습으로 배우면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 이게 2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요. 30절에서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게 쉽고 가벼울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쉽고 가벼우세요? 어떻습니까? 쉽고 가볍지 않은 예화는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저희 지내요 목사님이신데요 몇 해 전까지요 몇 해 전도 아니죠 한 1년 반 전 얼마 안 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본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을 하셨어요. 직장을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를 두고 하셨고 굉장히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둘째를 임신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여차하면 그 아내 되는 집사님께서 직장을 구해서 가셔서 가정경제의 어려운 점을 이렇게 보태가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갑작스레 둘째가 들어섰습니다. 둘째가 들어서면서 둘째가 나오면 이제 집이 작아서 그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또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다니고 있는 직장의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심을 하셨고 감사하게도 퇴사를 하시면서 이직이 잘 되었습니다. 월급이 이제 꽤 뛰었어요. 전에 직장 같은 경우 월급이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뛰어서 굉장히 그래도 여유 있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요즘 들어서 쭉 오랫동안 좀 지켜보니까 그 집사님의 마음 속에 예전에 일하던 것만큼의 그런 기쁨이 사라지신 거예요. 만족도도 낮고요. 괜히 몸도 아프시고 피로도도 높으시고 안 아팠던 허리도 좀 아파서 가끔 교회도 못 오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가끔 저에게 예전에 하셨던 그 일에 대한 그 추억 이야기들 해요. 너무 좋았고 의미 있었고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다시 그 일로 돌아가고 싶고 평생 이제 늙어서도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꿈을 접으셨어요. 마음의 만족도가 낮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생계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가야만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신 헌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간사님들, 목자님들, 교사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간사하는 거 쉽고 가벼우니 와서 하라.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교사하는 거 쉽고 가벼우니 와서 해봐라. 지금 그 말씀이신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주님께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가볍지 않으셨던 거예요. 무거웠던 거고요. 어려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쉽고 가볍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주님이 틀리신 거고 무언가 자기 모순이신 걸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한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모세가 내려오자 손가락질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던져버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보시고 내가 당장 저 백성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엄포하세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덜 귀했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쉽고 가볍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짐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이 실패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을요, 내가 얼마나 옳았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굉장해지느냐의 싸움으로 신앙을 규정해버려요. 신앙마저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능력으로, 기능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수행하느냐로, 얼마나 많이 팽창하고 얼마나 몸집이 커지느냐로, 얼마나 더 높은 지위의 계단을 올라가느냐로 신앙을 규정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자의 삶을 와서 배우라.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29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29절 3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두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심이라. 예,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분명히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요. 아, 그런데 제자가 배울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여러분 29절을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 주님께서 좋으신 스승이니까 와서 배울만 하다라고 하는 무슨 학원 홍보물 비슷한 걸까요? 아, 우리 학원 선생님은 이렇게 뛰어난 분이셔, 와서 배울만 해, 이런 홍보물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온유와 겸손이라는 표현이 적용되어질 때는요, 내적인 성품 이상의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의 몇 구절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구절은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우리 한번 스크린에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눈을 스크린에 둬 보시겠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언제적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결정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이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 전체인데요, 우리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우리 1,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두 절만, 예, 우리 첫 번째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요. 이사야 5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끝내는 어린 양으로 죽은 것도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돌판도 던지고요. 화가 나니까 사람도 쳐 죽였고요. 백성들을 막 갈아서 마시기도 하고요. 백성들이 갈아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이 아주 성격이 불같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온유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했던 히브리서 12장 3절의 그 온유는요.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대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요. 당시에 대답하는 자는 전부 다 종들이었습니다. 주인만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온유함은요. 오직 주인 대신, 이 구세주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현되는 성품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품, 어떤 내적인 자원으로부터 일어나는 성품이 아니란 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즉 지금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현장에서 발현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현되어지는 이 영적인 성품에 해당되어집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구원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구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낮아짐과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 말은 예수님이 뭐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되어져요. 구세주가 낮고 천한 땅으로 오셨고요. 종으로 끝내는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괴까도 같은 존재들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라는 말이 되죠.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고아와 과부와 객과도 같은 존재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정확히 이렇게 규정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두 절 한번 스크린에 띄워줘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있었던 어린아이를 끄집어내시면서 바로 가장 낮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에 가장 적당한 자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는요, 구원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교회가 처해야 될 자리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로 그 길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위대한 일을 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셨던 그 구원의 영적인 방식을 그대로 묵묵히 쫓아가며 거기서 낮은 자를 통하여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고요. 대형교회에 있는 우리들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겸손이 보이지 않고요. 온유가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의 건물의 크기에 가려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성공 안에 하나님이 막 그냥 들어와요.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길, 그 제자의 그 길, 여러분 묵묵히 쫓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에게 주는 마지막 그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는 그 쉼이 이제 그러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쉼은요, 단순히 무위, 아무 일도 하지 않음, 혹은 멍한 상태,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 이 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 이 안식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 인자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만이 오로지 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쉬도록 일주일에 한번 예배의 자리에 오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위 생산성과 성취를 한 사람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새 가족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약간 좀, 아 이게 좀 이 질문이 잘못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을 정의 내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만 그 사람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이 효율성이 절대 기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다고 느끼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그래프를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다 채울 수 있으시겠어요? 한 주에 적어도 한 번씩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생산성과 성취로 한 사람의 가치가 판단될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요, 왜 우리 주위에 전혀 생산과 성취를 할 수 없는 장애인과 같은 분들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다지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로 마음 아파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때로는 우울해하고 그렇습니까? 왜요? 바로 성취로 자신을 판단하면서부터.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가장 귀하고 좋은 존재야 라는 하나님의 고백 속에서만 우리 자신이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쉼과 안식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만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참된 쉼은요,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가장 귀한 것을 인생의 에센스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성장시키도록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다 고백해 올려드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짐은요 그 멍에는요 가볍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고요 세상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중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오로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일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좀 붙잡아달라고 나같이 한번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엄과 목표를 위하여서 나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